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마음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다 벗어버림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모두 응답받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을 보면 그저 운이 좋기 때문에 상을 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훈련을 위해 자신이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지옥 훈련이라 할 만큼 가혹한 훈련을 겪어내고 눈물과 땀을 흘리며 긴 세월 동안 연습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는 것일까요? 바로 금메달을 따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목표가 없다면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끔찍하게 느껴질 것이고 대부분은 중도에서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금메달의 영광을 소원하는 굳은 의지가 있고 지금의 모든 수고가 나중에 영광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고생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훈련이라도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혹독한 역경이라도 뚫어내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지요. 그리고 피나는 수고 끝에 금메달을 따게 되면 이제까지의 고생을 잊어버릴 만큼 가슴 벅찬 감동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자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쾌락을 추구할 때 믿음 있는 이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뜻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고 외로이 남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메달을 바라보고 온마음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며 정말 0.1초 아니 1초를 당기기 위해서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또 훈련하고 훈련해 나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목표로 달려간다면 우리도 그런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훈련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아버지께 찬양하는 모습은 어떠한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가까운 가난한 자매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궁금했어요. 나의 20대를, 30대를, 40대를 어떤 사람은 정말 30년, 40년을 안 쉬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많이 성결돼야 되고 기도가 정말 간절하고 중심을 다해서 불같은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정말 방언도 유창한 방언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서 되게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습관을 쫓아 중언번했고 습관을 쫓아 졸았고 습관을 쫓아 무의식 중에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구나.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변화되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방언 기도도 더 유창하게 성령 충만 기도할 때마다 유창하게 더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기도하는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게 나와지지 않았을까? 습관을 쫓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게 내 삶에 그러면 이제는 결단하여서 고쳐가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 중심을 다한 기도, 생활이 기도가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다니엘 출하가지 더 중심 다해 기도해야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야지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그런 연습과 훈련 노력 왜요?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고백은 합니다. 전 세상 가야 해요. 그런데 저요 충만하게 기도한 때가 언제냐면요 초신자 때요. 어떤 분은 10년 전이요. 아니요. 어제여야 합니다. 지난주여야 합니다. 지금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소망한다면 내 기도가 더 간절해야 되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서 부족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내가 더 말을 아껴야지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상대가 나를 찔렀고 상대가 나를 힘들게 했고 이런 환경이 이랬어요라고 환경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나를 발견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향해 달려가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안 되는 동작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가, 기도가, 내 마음의 할례가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므로 합당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떤 역경이나 시련도 이겨내어 결국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세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요셉이 있었기에 애굽은 큰 기근을 면할 수 있었고 애굽 왕과 백성들은 요셉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애굽 왕은 요셉과 이스라엘 족속을 매우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 족속이 크게 번성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왕이 보기에는 위협적인 존재요 눈에 가시와 같이 여겨진 것입니다. 애굽에 7년 가뭄이 들었던 당시 만약 요셉이 없었더라면 애굽의 전 국민 대다수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 후손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며 핍박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의 노예 생활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눈물로 바라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약 BC 1527년경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아므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시키려고 노예로 삼은 바로왕은 그것도 모자라서 새로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태어날 때 죽임을 당할 처지였지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아이를 집 안에 숨겨서 키웠습니다. 석 달이 지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고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게 되자 모세의 어머니는 그를 갈대상자에 넣어 강가에 띄워보냈습니다. 바로의 군대에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침 애굽의 공주가 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갈대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고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소개로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었고 모세는 공주의 양자로서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애굽의 공주가 그때 그 장소에 나타난 것도 모세가 친어머니의 손에 길러진 것도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친어머니에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 배웠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인 것과 어떻게 해서 자신들이 애굽에 거하게 되었는지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큰 나라를 이루시리라 약속하신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모세가 어떻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여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소망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 이 땅의 부귀영화를 버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당시 애굽은 앞서가는 문명을 이룬 강대국이었기에 애굽의 왕자라면 그 권세가 참으로 대단했지요. 모세가 왕궁에서 공주의 양자로 머물러 있는 한 모세는 일평생 부귀영화를 약속받은 것과 같습니다.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고 값비싼 옷을 입으며 금은 보화로 단장한 화려한 왕궁에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연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권세가 있고 가는 곳마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모세는 이에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서의 압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그 마음은 언제나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세는 바로의 궁정을 등지고 광야길로 도망쳐야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동족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그만 의분하게 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발각되어 도망가는 시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가난하게 살았다면 어려운 처지가 되어도 비교적 견딜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유하게 자란 사람이 궁핍함을 겪게 되면 현실적인 어려움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하여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왕궁에서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살아온 모세에게 있어서 그 신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화려한 왕궁 대신 집도 없이 광야에서 요리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편안한 침대와 휴식 대신 광활한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요리사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고사하고 당장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걱정해야 했습니다. 언제 군인들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돌아갈 수도 없고 도망자의 몸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고난의 길을 모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수십 년 동안 혹은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아무 망설임 없이 버릴 수 있겠는지요? 그리스도를 인해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도 기쁨으로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 대신 주를 위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수치를 당해야 한다면 과연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겠는지요?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주를 위해 마땅히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누리기 원하는 것을 봅니다. 양떼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며 남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처럼 사람이 주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그 자체가 상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기에 이 땅에 잠시 잠깐의 부귀 영화를 포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고 계시겠지요.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주를 위해서라면 가장 귀한 것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참 믿음을 소유하여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모세는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참고 생명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도망쳐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40년간 연단하신 후 마침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애굽에서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어떤 명예로운 신분이나 권력도 없이 애굽의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나 장정만 60만이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이 목숨조차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기세 등등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홍해를 가를 수 있었지요. 이때 자신들이 걸어서 건넌 홍해 사이로 쫓겨오던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젖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애굽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먹을 물과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터덜터덜 걸어가는 광야의 여정이 피곤해진 상태에서 굶어 죽을까 하는 두려움까지 언습하게 되니 이들은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자신들을 광야로 끌어내어 죽게 한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지요. 이전에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었는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미물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더군다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교회의 개척 이래 지금까지 평생 불구의 몸이 될 수밖에 없거나 죽을 병이 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료받은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치료받기 전에는 고쳐만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다에 충성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질병을 치료받은 후에는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에 나올 것을 권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까지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범죄하며 살다가 더 큰 병을 얻어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면 다시 교회로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통회자복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고쳐주셨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두 번 다시 배신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바로와 친히 싸우시고 홍해를 갈라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모세는 자신이 더 죄송하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갈 길을 생각하면 앞날이 막막하고 절로 탄식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백성들을 먹일 양식을 주셨습니다. 곧 만나라는 양식을 날마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내려 주심으로 하루하루 먹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러한 이적을 보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마실 물이 부족했던 것이죠.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말라 죽느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앞에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것은 결코 스스로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더구나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애굽의 그 영광스러운 왕자의 직위도 내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현실 속에 주어진 것은 광야의 먼지와 긴 고생 끝에 강팍한 백성들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입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의 삶을 돌봐주는 것도 충분히 마음에 짐이 되고 고생스러운 일인데 그렇다고 백성들이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무슨 힘든 일만 있으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약간의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한 나일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한 것이죠. 그런 백성들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열지양을 베푸셨으며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쏟게 하셨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면하여 만나주시고 그가 간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시며 오늘날도 합당한 사람을 통해 권능을 나타내 주십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암울한 현실 속에서 모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찌했을까요? 그만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책임자로서 모든 짐을 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목자님 생각, 당회자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셨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무수한 권능의 역사와 체험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주는 어떤 기쁨을 바라본 것도 아니며 당장 현실의 힘든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고난 중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했습니다. 그런 모세였기에 자신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백성들을 위해 대신 회개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라면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는 기도까지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기록된 책에서 이름이 지워버린다는 것은 곧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찌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모세의 사랑은 또 얼마나 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자라 칭찬하시며 가까이 하심으로 친구와 같이 대면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친히 보장하심으로 그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하시며 대적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달려오셨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큰 사명이 아니랄지라도 어떤 직분을 맡아 감당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고된 일을 도맡아서 열심히 하는데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거나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상사의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랫사람들은 또 순종해 주지도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원망과 불평을 들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과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요? 혹여라도 짐이 너무 무겁다, 힘들다, 쉬고 싶다 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그만 사명을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하게 하신 것은 이를 통해 마음을 연단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또한 상급을 쌓아 하늘에서 큰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한 것은 무엇이나 천국집을 짓는 재료와 각종 상급으로 쌓여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당회장님께서는 또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생명을 다해 달려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당회장님이 달려가시는 모습을 뵈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현실에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저는 옆에서 뵈면서 그런 모습 많이 뵀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야 하기에 교회에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간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민 그곳을 향하여라는 그 등산한 장면을 볼 때도 걸음 걸음 너무 의연하고 멋지시죠. 그 모습이 아 이렇게 산을 가니까 좋다 재밌다 이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고 어찌하면 우리 성도들을 더 만민의 아버지 이루실 뜻들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라는 생각, 마음,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꾼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충성히 달려가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자녀들에게 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도하게 했고 예배하게 했습니다. 근데 학생이 되었고 어느 아이가 되었는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모습들을 보는 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들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빠의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꼈더라면 중심을 다해 기도했을 것이고 변화로 나왔을 것이고 일꾼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성도들이 더 많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충성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나는 그냥 엄마 아빠 따라갔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상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가 부모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데 저는 아버지께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은 당회장님, 이미경 목사님, 제가 성장하면서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이 더 아름다운 천국, 새 섬향에 갈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분과 떨어져 있는 시간도 이 시간에 내가 더 충성해서 새 섬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 안에 새 섬의 소망이 너무 더 크다면 그래서 그 목표가 확실하다면요. 더 아름다운 세상에 가는 그 목표가 확실하다면 지금 내가 조금 애매한 일이 있고 내가 조금 어떤 것이 부족함이 발견해서 깨트리고 나가는 시간조차도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당회장님과 등산을 할 때 보면 저는 좀 가다가 제가 뒤에서 좀 늦어져요. 당회장님 저 힘들어요. 라고 힘들어요 이렇게 갑니다. 당회장님은요. 힘든 표시를 안 내시려고 선글라스를 끼세요. 그리고 정말 그 한계가 되는 순간에도 그냥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도.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도 봐도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 힘들어도 묵묵히 갑니다. 온 에너지를 다해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동에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운동뿐 아니라. 예배도 기도도 찬양 모든 시간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는데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은 상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만민을 지키시고 만민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기에 멋지게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저는 목자님의 그런 모습을 보았고 당회장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됩니다. 어떤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또 어떤 힘들어서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나? 천국은 정말 있는데. 세상은 정말 있는데 90%가 아니라 99%가 아니라 100%인데?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 맞아요. 천국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금하시는 건가요? 네. 저금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세례사람은 있습니다.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내가 지금의 삶을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애매한 말 들어서 속상해요. 이건 환경을 바라보는 거고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현실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희생하고 더 양보하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 깨트려 나가는 것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새 삶을 소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일꾼들을 보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사람과 부딪히고 누가 뭐라고 말하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아니면 혼나서 애매한 말을 들어서 힘들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내가 주의를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마음에 할래만 하고 싶대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마음에 할래만 할 수 있나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아 나는 아직도 나를 주장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애매한 말 듣고 하면 속상하고 힘든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또 이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변화되기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도 합시다.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깨트리고 깨트려서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의 마음, 선의 마음들을 닮아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베푸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나가시는 당회장님. 그렇게 권능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상에서도 아무리 애를 태우고 돈을 드리고 동분서주하여도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지만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온갖 핍박과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는 등 사람으로는 견디기 힘든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권능의 역사를 본교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으면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이 날이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상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무수히 체험했으면서도 막상 현실의 어려움이 오면 모세를 원망했지요. 그러나 모세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크신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아실 뿐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마음 중심에서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심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릅니다. 악한 무리들이 모세를 비방하며 반역할 때에도 모세는 같이 싸우거나 변론하지 않았고 너무 감동이죠 이런 말씀. 모세는 같이 싸우거나 변론하지 않았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맡길 뿐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29절에 30절에 보면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기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어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 말을 마치는 동시에 정말 땅이 갈라져 그들이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철저히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면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설령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사람에게 의존할 까닭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 나가는 참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동안 하나님의 깊은고 넓으신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지으시고 이 땅에서 수고와 눈물을 체험하게 하십니까? 왜 때로는 연단을 허락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때로는 명예와 권세 등 가진 것을 다 버리라 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고생 한번 시키지 않고 양육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도 안 보내고 놀고 먹고 자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만 해준다면 그 자녀는 성장해도 무능력한 자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생도 해보고 어려움을 겪어본 자녀는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회인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경작받으면서 눈물, 슬픔을 겪어보며 그런 고난 중에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때 큰 믿음의 사람이요 강한 영적 장수가 되어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만큼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난 영광 중에 많은 상급들을 받게 됩니다. 넓은 터에 정금과 온갖 빛나는 보석들로 장식된 집, 아름답고 빛난 면류관 등 이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짧은 삶을 사는 동안 열심히 경작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험한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으신 것은 후에 받으실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사도 바울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마침내 자기 생명까지도 드리는 순교를 맞이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하늘 소망만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에 쌓이게 되니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며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행함 하나하나가 역시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누구를 돌아봐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눈물 뿌리며 기도하였던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셨지요. 길을 걷다가 혹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마음을 울린 찬양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힘쓰고 애써 모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이루기 위해 드렸고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발을 옮기시는 여러분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훗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당회장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하셨죠. 기도가 생활이 되는 삶.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저는 매일매일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생활이 된다면 내가 하루를 살면서 오늘 기도하러 가지? 오늘 주님과 대화하지? 무슨 대화할까? 또 내가 아버지 예쁜 구름을 보았어요. 하늘을 보았어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이렇게 삶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도가 생활이 되었다가 또 기도하러 와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억울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부족했어요. 변화되겠습니다. 힘주고 능력 주어서 제 약한 부분들을 고쳐서 더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삶. 그 시간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저는 제가 만나는 팀들과 꼭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가긴 가는데 만민이라 이 성결의 복음도 알고 영의 세계도 알아서 가긴 가는데 억지르고 피곤하고 줄림을 이기지 못하고 중원본하다 가거나 피곤해서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버지 내가 너무 감사해서 행복하고 충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삶 얼마나 멋집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아름답지만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랑함과 은혜로 달려간다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상주심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첫째로 모세는 소망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를 위해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벌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모세는 상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참고 생명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셋째, 모세는 상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주심을 바라보며 열심히 믿음의 행군에 나감으로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는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